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누워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진짜를 알면 거짓에 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그 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전염되어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모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큰 약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확산세가 더뎠던 것은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확진자 역학조사 체제를 마련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초기 대응에 힘써서 당장의 급한 불신은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몸의 오장육부가 제 역할을 하고 혈액이 잘 순환한다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과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더욱이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좀 더 쉽게 말해 이단입니다. 이단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말과 모양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계속 듣고 보다 보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 가운데 거짓을 전하는 자들,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했습니다. 앞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또 2절을 보니 그들은 호색을 따른다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호색을 방탕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어찌되었든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만 그렇게 살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니 큰 문제입니다. 죄의 습성 중 하나는 다른 이도 그 죄의 자리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죄의 열매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은 이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욕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과는 가깝게 만들고 자기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와 성도를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하십시오. 1절에서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전부터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 호색과 탐심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유심히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백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조심하라는 경고이며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확고히 쳐내신 일, 5절에서 노아가 살던 때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셨던 일,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지체될 수 있어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고 신실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노아와 롯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거짓된 내용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의 무궁한 발전으로 유례없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보 검색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거짓 가르침과 탐심에 빠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화 위폐 감별 자격증을 따낸 분이 있습니다. 신도섭 씨입니다. 이분에게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때도 적용됩니다. 가짜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는 가운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에게 당하지 않고 가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시간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함께 모여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를 더욱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누워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 주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를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488장 후렴가사에 나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짜가 큰 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말씀에서 언급된 노아, 롯과 같이 진짜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를 들었고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에 지지 않습니다. 진짜인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가짜의 어떤 공격에도 지지 않는 영은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어 그것을 들었고 진짜 복음을 허락하시어 그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짜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집요합니다. 가짜의 공격 앞에 진짜를 더욱 굳게 부여잡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진짜를 알면 가짜에 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진짜 주의 말씀을 따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가짜의 어떤 공격에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